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 그의 믿음의 위대성을 나타내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그 막막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위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의 믿음에도 보이지 않는 일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먼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4장 2절에서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을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진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가 살았던 것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의 부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이 나오기 전에 바로 옆에 왼쪽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12장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의 배경이 바로 1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정황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단순히 어떤 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총합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였고 인생의 모든 중심이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인간의 이 현세적인 욕망의 집합체가 바로 이 바벨탑에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형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더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져서 바벨탑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 있던 도시 지역이 어디라고 보는가 하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도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성하는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지극히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0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세에 익숙한 삶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70세가 아닌데 70세 정도 되면 그는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삶의 길과 터전을 닦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어느 고정된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형편을 바꾼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17살, 20살 청년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된 사람에게 다시 네가 지금 살았던 모든 삶의 그 근본을 버려두고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도시 안에서 살았지만 그가 70년을 살면서 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영적인 출발과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내어주고 현실의 삶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지극히 육신적이었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이고 그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던 중에 그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인가?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투를 하고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으로 자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환이 그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아브라함,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온통 물질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우리 자신으로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세상의 세속성과 우리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것들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즐기고 누리고 하던 그 모든 삶의 형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은 나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이 즐기는 문화, 그 모든 곳에서 내 마음이 안전하게 안정감을 누리고 즐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깨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삶의 형태를 어정쩡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어디에서도 우리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상의 도시에 살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말하면서 우상도 가까이 두고 세속적인 삶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양심에 작용하게 되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삶의 모든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업으로 삼고 있던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그 도시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그 도시에서 유력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토 고향 도시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의 형태를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상들이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산업의 이익의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와 연결고리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산업의 일부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족의 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경제가 고대의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 자신의 산업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세속에서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결심과 생각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혼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다 본성적으로 자신이 처한 그 무슨 영혼의 상태,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적인 그런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중생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내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삶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가운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렬한 부르심의 부담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체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모든 세속적인 삶의 형태와 불신앙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에게 너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든 세속적이며 불신앙의 삶의 형태를 발견하고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순종하여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세속성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첫 번째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진정한 현실의 어려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향을 떠나서 친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두 번째 명령인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한 번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 70에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와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하면 데라 아닙니까? 데라. 데라의 뜻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기까지 5년을 하란에서 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고장의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싹 마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5년의 삶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의 삶이 지체하는 동안 그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지체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싹 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어느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서울을 떠나서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오늘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것이 현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가서야 이것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심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육신적인 의지의 대상, 어떤 지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그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신경과 생각과 마음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육신적인 거리낌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현실의 어려움, 막막함을 그가 믿음으로 뚫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뿐이었습니다. 12장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는 자기 장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 땅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삶을 어떻게 실제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란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가족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자기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 땅에서 발붙일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약속된 것은 그의 삶에서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으로 더 구체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현실의 이익과 삶의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육신의 생각에는 가혹하게 여겨지지만 그의 믿음은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작게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그가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세겜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세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깨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이 소의 어깨죠. 어깨는 무엇인가 하면 힘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하란의 메마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결과 그는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메마른 상태에서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경험과 결단과 실천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장래의 산업과 소망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장래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을 나그네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그가 도시인으로 살다가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락합니다. 쾌적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짐승들과 먼지와 불편하고 더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욕망이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업적을 쌓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벨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를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도시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즐기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이어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계절을 따라서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이 고단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한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나그네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그 땅에 눌러 앉아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나그네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생각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항상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그는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뭐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의 편안한 삶, 내 마음의 안식,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뭘 먹나, 다른 사람은 뭘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떤 가부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그 지긋지긋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하루 수고하고 노력하고 영적인 분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은 너무나 희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눈곱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하여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자기가 디디고 있는 그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의 삶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을 통하여서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의 삶이 고단했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누리는 천국을 장차 그가 영원한 도성에 가서 충만하게 누릴 것이라는 그 기쁨에서 그날 피곤한 몸을 흙 위에 누이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가 일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초가 삼간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광야의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 때 그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육신의 안일함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극복하였던 그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혀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한 영혼은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과 육신의 쾌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안락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과 죄악과 육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도록 만듭니다.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단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결단하게 하였고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